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음. 야곱은 그의 환도뼈가 씨름할 때에 위골되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므로 온몸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견고히 붙잡을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없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없을 때가 도리어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자기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성사시키는 믿음은 항상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오히려 산을 옮깁니다. 많은 때 열광하는 기도와 열렬한 믿음은 열광일 뿐 별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당신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며 믿음조차도 없는데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한 믿음, 그런 미약한 믿음이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강할 때에는 도리어 주님 손에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원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기입니다. 부니엘의 체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패했고 야곱의 환도뼈는 위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생토록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패할 때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름. 우리는 이어서 29절을 보기로 합시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야곱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갔을 때에도 그를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체험에서 하나님에 의해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형제는 야곱의 부니엘 사건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나의 환도뼈를 만지실 때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형제가 어떻게 거쳤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은 내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나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나의 환도뼈를 이미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분명히 아는 이런 체험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천연적인 생명이 만져질 때 그 자신은 아직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졌다면 당시 당신 자신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몇 주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의 천연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그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할 담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다시는 전과 같이 스스로 능력 있고 역량이 있으며 총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본래 그 사람은 일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도 확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눈이 체험을 주시한다면 몇 년이 지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 자신만을 보는 것을 허락합니다. 무릇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체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체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셨는데도 그 사람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야곱의 체험이 이렇습니다. 당시 야곱은 체험한 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으며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부니엘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교리를 자세히 말할 줄 모르고 다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다리가 절름거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를 만난 후로 큰 힘이 없고 큰 확신도 없으며 마음의 괴수를 사용할 때 담력이 없어졌고 무엇을 계획하려고 할 때마다 계획할 담력도 없으며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마다 감히 과시하지 못합니다. 다리를 저는 것이 환도뼈가 위골된 증거입니다. 입으로 나는 전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참으로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일에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말에 기교를 쓰며 행동이 여전히 단독적이고 일을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며 여전히 당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자기 몸에 저는 표시가 있음을 알 뿐이었습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감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총명하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하지 않으며 계략을 쓰지 않는 반면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약해지는 이것이 바로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것이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를 주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르는 어느 때에 당신의 환도뼈를 위골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니엘의 체험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니엘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니엘 이후 우리가 즉시 이스라엘을 찾기란 쉽지 않고 또다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부니엘에서 야곱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이를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니엘은 하나의 전기이고 베델에 가서야 완성됩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일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행위의 연속. 부니엘을 지날 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부니엘에서 거친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날이 밝자 야곱은 일어나서 전에 계획한 것에 따라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야곱을 나무라며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 사람으로서 야곱은 응당 자기 활동을 멈췄어야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단칼에 두 조각 내야 하고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리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 체험은 이상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단번에 이스라엘로 변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제 한때씩 안배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그 계략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만지시고 나서 이튿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는 전과 같지 않고 이미 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의 괴술은 여전합니다. 심지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었다. 그의 총명과 계략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전에 그가 형을 떠나 라헬을 만났을 때 한번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 에서를 보려고 돌아올 때 또 한번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본래 방법이 가득하고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형을 만나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니엘의 체험이 야곱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야곱은 여전히 어제 준비한 말을 하였습니다. 전날 그는 에서를 형이라 칭하지 않고 내 주여라고 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에서를 내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능력은 처리하셨겠지만 그의 밖의 행위는 아마도 몇 주 혹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점점 벗겨질 것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다음 한마디는 야곱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꾸며낸 겸손이 아닙니다. 야곱은 꾸며낼 줄 아는 사람이나 이 말 속에는 그의 계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분이엘을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내가 득죄한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의 얼굴을 대함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득죄한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제든지 당신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만날 때 심판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구에게 잘못을 범했거나 어느 누구를 학대하여 그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한 말은 실지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세겜에 머무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의 땅에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첫 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거했습니다. 먼저 그는 숫곳에 집을 지었고 이제는 세겜에 와서 밭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며 단도 하나 쌓았습니다. 이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베델에 가지 않았고 헤브론에 이르지도 않았으며 세겜에 이르렀을 뿐이고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에 거할 뿐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밭을 샀습니다. 이 일들은 야곱이 아직도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배워야 할 공과를 배우지 못했으며 완전한 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씩 야곱을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성령의 조성은 한 단계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세겜에 머문 것이 하나의 실패이지만 거기서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진보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십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에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이 거하는 땅에서 더럽혀지자 야곱의 두 아들은 계략으로 세겜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은 야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또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세겜에 거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세겜에 오랫동안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일생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곳은 오직 세 곳뿐입니다. 즉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그는 단을 쌓았고 이 세 곳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이 세 곳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브니엘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이 갔던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즉 먼저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고 나중에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곳을 거쳤었고 하나님은 또한 야곱으로 이 세 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브니엘 후에 하나님은 그가 세겜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브니엘은 베델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브니엘은 시작이고 베델은 완성입니다. 베델로 올라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베델은 그의 마음을 특별히 만졌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위, 곧 그리스도가 그 집을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고 단체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이 집에서는 더러움과 죄가 용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자기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세겜에서 버려야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다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우상을 처리하고 우리 죄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처리해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세겜의 상수리나무는 이삭의 풍성, 곧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다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겜에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이 책임을 감당할 큰 어깨를 갖고 계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정결한 행위와 청결한 생활만이 요구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처리해야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청결한 생활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더욱 단체적인 청결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베델은 부정한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기타 모든 것은 세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야곱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한 후에 베델로 발행하였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여기에 이를 때 야곱은 또 진보하였습니다. 세겜에서 그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엘 베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개인에서 단체로 들어갔습니다. 세겜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았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베델에 이를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릇이 집이요 단체적인 그릇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넓은 땅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한 무더기씩 흩어진 돌들이 아니라 그분을 표현하는 집입니다. 단체적인 간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단체적인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요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난번에 베델에서 나타나신 것과는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의 본명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치셨습니다. 이 계명은 부니엘에서 시작되었고 베델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부니엘에서 시작된 것을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에 얻게 되었습니다. 부니엘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시고 그의 몸에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부니엘 이후 그의 몸에 남은 것은 그의 천연적인 생명의 꼬리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이른 후 그 개인이 부니엘에서 빛을 얻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개인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신 것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할 때가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때입니다. 빛을 얻고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는 것은 부니엘의 체험의 시작이나 베델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 이것은 부니엘의 체험의 완성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니엘에서 그가 듣지 못한 것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의 무능함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나의 전능함을 알아야 한다. 너의 궁핍함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나의 풍성함도 알아야 한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새로운 그릇을 얻으셨고 이제 이 백성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하늘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지난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매우 두려워했고 그곳을 두려운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때 그는 그 위에 기름을 부었을 뿐 아니라 전제를 부었습니다. 전제는 곧 술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제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육체가 처리받아 풍기는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체가 처리받은 후에 찬미의 냄새는 전에 없었던 냄새입니다. 헤브론의 거함.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은 이제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헤브론에 거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항상 교통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오랫동안 거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오랫동안 거했던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겜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식 안에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통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교통 안에서 행해야 하며 교통이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체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교통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교통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도 교통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와도 교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육체가 아직 처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처리하고 베델의 생명을 아는 사람만이 헤브론에 있지 않고는, 즉 교통하지 않고는 나날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가리킵니다. 이 공급은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에게서 얻는 생명의 공급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우리가 다른 지체의 공급으로 전진하는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요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가 처리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리를 깨닫고 설명하며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육체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육체가 처리받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교통의 중요성을 봄으로써 결국 교통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으면 생명의 공급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사실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단독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통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그릇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서도 하나의 그릇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